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55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아, 오늘 이종찬 기자 취재 일정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하루 먼저 녹음을 하느라고 네. 스튜디오 예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
오순도순한 데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같은 데로 지금 오디오 녹음실로 와서
가끔 옵니다. 가끔
네, 가끔 저희가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 오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니까 정감 있네요.
네, 정감 있네요. 네.
그리고 저희 카메라는 저기 조명에다 딱 붙여가지고
네, 사실 조명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네,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주 K리그는 오 난리입니다. 무승부가 세 경기나 됐고
네.
못 이기는 팀은 계속 못 이기고 이기는 팀은 계속 이기고 제가 하성룡 기자하고 정반대로 찍는다고 했는데
네.
하성룡 기자하고 저하고 하나를 맞추는 건 어떻게 된 거죠? 둘 다?
그러게 정말 쏙쏙 피해갔어.
축덕 토토부터 오타가 있네요. 제주 포항 0-0.
아 그러게요. 이거
2-0이잖아요.
네.
포항이 2-0인데.
이거 정규 시간까지만 아. 점수를 세셨네.
어, 그럼 포항 승이.
어, 그럼 나 맞췄다.
영민 선배 맞는 건데요?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오타가 굉장히 큰 사고인데 네. 이거는.
아, 죄송합니다.
포항이 승점 3점 깎아 버렸네. 그래서 이거 보고 무승부가 3경기라고 했었는데 무승부가 2경기였네요.
그래서 어, 단숨에 단독 1등.
단독 1등. 두 개 맞췄는데.
네, 나머지는 다 두 하나씩 맞췄는데 박봉 PD는 어떻게 무승부를 또 맞췄어? 전북 울산 무승부. 아,
원래
시기한스타일이에요.
전북 울산 처음 맞붙는 경기 거의 다 비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무승부 참 잘
아,
맞춰.
그 통계 분석이었다. 빅데이터로.
네, 네. 약간 미루고.
오타나 네. 내지 마세요. 빅데이터 하지 말고 스모드 네. 부터 신중해야죠.
올 시즌 사실상 세 번째 대결이에요. 챔피언스리그 두 번 붙었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하지만 리그에서는.
아 예리해 예리해.
일관된 게 없어. 네. 빅데이터가.
예리해요 아주.
어, 뽀록이죠 그냥.
스몰 데이터.
찍었다 네. 그러면 될 걸 뭘 또 빅데이터로 무승부를 가지 맞췄다고. 남은 다른 건 다 뭐야. 빅데이터 없었어?
없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
로데이터.
아 근데 이렇게 틀리다니.
그러니까요. 아, 자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토끼52님이요. AI 지방방소 주씨 공감 토크 꿀잼. 주하나는 주차장 언제 되나요? 주바페 인천 경기 보러 갔나요? 썰 좀. 전북 울산은 강민아. 강원 서울에는 링가드 대신 군복 입은 비가.
인천 경기
네 보고 왔습니다.
가서 인천이 이겼죠.
인천이 이겼죠. 승리 요정하고 왔습니다. 올 시즌 첫 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200승까지 채웠죠. K리그 통산. 네.
근데 잔디가 저희끼리 보면서 잔디가 안 좋잖아? 좋다고 생각하면 보면 돼. 막 이러면서 왔어요.
누구도 같이 갔던 거예요?
저랑 이제 아나콘다 코치랑 그 배혜지 기상캐스터랑 배혜지 기상캐스터 남동생 해가지고 넷이 봤는데
아 그 코치가 인천
선수랑 친구예요.
친구
네 친구여가지고 같이 봤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인천이 응원가가
인천 응원가 좋아요.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계속 응원을 하셔가지고 계속 노래 진짜 좋다 따라 부르기도 좋고 근데 궁금했던 게 한 경기 후반쯤 되니까 그 서포터즈석에 있는 분들이 다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아
그건 왜 무슨 퍼포먼스인가요? 우리 다 몰라가지고
인천에도 그게 있나요?
알아보고 왔어요.
아 선배님 모르세요?
어, 몰랐어요 그거를.
질문거리 하나 챙겼다 네. 이러고 그냥 온 거지.
근데 아마 해외 리그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추측하건데 아, 그러니까 안 봐도 뭐
좀 자극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 봐도 이제 이겼다.
네 그런 느낌 맞죠.
안 봐도 이겼다.
약간 쐐기를 받는 그런
언제 했다고요?
후반에 2-0으로 이기고 있는 거의 후반 끝날 때쯤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치한테 물어봤는데 코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천에서 뛰었다는데.
약간 울산에 잘가세요가 있다면 네, 인천에 등
보세요.
이러는 게 뭘 보긴 보네요.
근데 그러고 그 선수 한 명이 퇴장당했어가지고
아 조반석 선수가 네, 퇴장당했었죠.
들어도 되는 건가? 막 이랬었어요.
아 상대팀은 기분이 좋지 않았겠네요.
아, 대전이 요새 우울합니다.
강민아가 누군지 봤더니 가수더라고요.
네 아이돌.
아이돌 가수.
어느 네. 그룹이에요?
옛날에 아이오와
프로젝트
아, 아이오아이
프로젝트 101인가?
아 지금 모른다고 하니까 저희 인턴 PD가
당황해서 쳐다봤어요.
아 우리 인턴 PD가 2002년생인데
눈으로 욕했어요 방금.
아니 강민아가 어느 그룹이냐고 물어봐? 하면서 약간
물어보니까 뭐 아는 게 없네 오늘. 그런지 뭐 등 돌린 이유도 몰라. 강민아도
아 지금 인턴 PD가
몰라.
살짝 등을 돌렸어 지금.
네, 저렇게 큰 눈으로 쳐다보는 거 처음 봐요.
난 여기 왜 있나 싶네 오늘.
저희 인턴은 NCT를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아 NCT
좋죠.
아, 나 그것도 맨시티로 들었어.
NU 있나요? NU?
더비 경기 열리게
돼요. 선배님 NCT는 안 돼요.
아직 그 자녀가 어려서 저는 NCT는 알죠.
아 아시죠? 네,
제 딸이 좋아해서
멤버 아시나요?
아니 그런 거 몰라도 되죠.
맞아요. 너무 많아요.
어떻게 뭐 포켓몬 대백과 사전 한 번을 봐요? 그 하성룡 기자하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리고 강원에는 귀가 왔습니다.
아, 저는 오히려 군복 입어서 제일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써서
네,
맞아요.
못 알아봤는데 안경 벗으니까
비예요.
얼굴 나오는.
비는 알아요.
근데 머리가
선배님 여기서 비 모르면 진짜 큰일 나요.
예, 네, 그거 예 전투복 입었는데도 잘 생겼더라고요.
요즘 군인들 머리 참 길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원건님이요. 축구 유튜브 채널에서 정몽규 아웃 깃발 뺏긴 분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들은 내용 정리해서 써봅니다. 당사자는 붉은 악마 의장 조호태 씨고요. 11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처음엔 골대 뒤 아래층에서 깃발을 흔들기 시작함. 경호 업체에서 계속 진행 시 퇴장 조치하겠다고 통보. 두 번째, 이유와 근거를 묻자 답변하지 않음. 계속 압수를 시도해서 애국가 끝나고 중간층으로 이동. 이동 후 1, 2분 정도 흔들자 경호업체에서 다시 접근. 재차 중지를 요구하기에 조호태 씨가 곧 내리겠다고 경호업체 팀장과 협의를 시작함.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경호업체 별도의 팀 중 한 명이 갑자기 점프해서 깃발을 빼앗아감. 그 과정에서 나무가 파손, 부러져서 날카로워진 부분에 중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처를 입음. 이후 경호업체 담당자를 찾아가 문의. 깃발 낚아챈 인원은 일용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정확하지 않으나 경호업체 상황실에서 따로 무전 지시를 받은 뒤 일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 지시를 내린 게 경호업체 대표인지 협회 측인지는 확인 불가. 축구협회 직원 그리고 경호업체 측에게 위 내용 설명 듣는 등 대화 통해 상황 마무리라고 하셨습니다. 깃발 금지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퇴장 조치 경고까지 했다는 것과 협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팀이 누군지 모를 자의 지시에 의해 기습적이고 과격하게 깃발을 빼앗는 등 곱씹을수록 문제가 많아 보임.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만 보진 않았습니다. 저도 이거 현장에서 봤는데 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고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그 정몽규 아웃을 하는 퍼포먼스는 그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서 물론 뭐 콜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왔지만 응원 구호는 그러니까 퇴진 구호는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 배너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펼쳐졌다가 일시적으로 걷어졌거든요. 그 뒤에도 사실 이 깃발이 계속 좀 그 아무튼 관중의 시야를 가리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다가 이 깃대가 보통은 이제 우리 응원단이 쓰는 깃대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 좀 잘 휘어지는 재질을 쓰긴 하는데
부러지지 않는
이거는 그 대나무로 제가 봤어요. 나무 재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거나 그럴 경우 지금 결국에 이 분도 결국에 손에 다치신 건데 이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규정이 없다고 이 규정을 설명을 잘 못하신 건데 현장 직원 안전 요원이 피파에서는 분명히 이제 정치적이거나 공격적인 문구를 담은 배너는 반대 그러니까 반입 자체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전에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 사실 문제가 있고.
근데 어떻게 갖고 들어오셨을까요? 접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보통 그게 그렇게 이제 붉은 악마가 응원 도구를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그
반입 많으니까 하나하나 네. 다 이게 꺼내서 펼쳐보진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렇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저도 아니고요. 그 다만 이 깃발 특히 몽규 아웃 이 2단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기자석에서 보기에도 다소 좀 위험해 보였다. 그리고 너무 길고 그리고 좀 그 재질
유독 예. 눈에 띄게
예예 예.
그
좀
위치는 골대지에 그 붉은 악마들이 모여 있는 예. 그곳이었나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소 위험해 보였던 건 있고 그리고 근데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원만한 대화로 충분히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좀 그러지 않고 좀 무력을 쓰다가 이제 다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축구협회에서 좀 대응을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따로 말은 없는 거죠 축구협회에서.
예, 뭐 일단은 그 경기 끝나고 잘 풀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잘 풀리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대응인들 아쉽네요.
깃발을 풀었다는 뜻인가?
네. 깃발을 풀었다는
대나무에서
풀었다는 권솔 아빠님이요. 하메스 로드리게스 한국 온다는데 진짜일까요? 진짜면 어디로 갈까요? 제발 서울로 와라.
예. 서울은 레전드 팀이 되겠네요.
소문이 난 게 이제 그 이번에 링가드 영입에 힘을 쓰신 분들이 또 다른 선수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뭐
링가드보다 검은급이다.
검은급이다.
네. 유명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메스 로드리게스 정도 아닐까? 라는 이야기들 뭐 그리고 또 델리 알리 얘기도 있죠.
그렇죠. 뭐, 예. FA로 풀리는 선수들 몇 명.
델리 알리 지금 어디 있어요?
소속은 에버튼으로 아직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링가드보다 이름값이 있는데 링가드보다 그럼 더 많은 비용을 줘야 될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링가드도 적지 않은 금액에 맞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려진 거로는 20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금액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억 정도 수준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링가드보다 훌륭한 선수가 있느냐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그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메스 로드리게스 그 검색해 보니까 스페인 돌아간다는 얘기는 있던데.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한국에 올 수도 있겠죠. 근데 20억 수준에서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Why Always Me님이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이정찬 기자님의 월요일 콜린벨 감독님의 팩폭 인터뷰에 관한 생각과 월화 여축 및 올대 취재 후기 기대합니다.
팩폭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에요?
뭐 어제 뭐 얘기했던 내용인데 저는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그 좀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을 열심히 또 좀 하시긴 하셨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 축구 그리고 특히 여자 축구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고
뭐 이제는 템포다 뭐 이런 얘기했던데
템포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전에 뭐였죠 고강도였죠
고강도. 네.
이번에도 더 센 고강도를 해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 축구 그 흐름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피지컬리티 그러니까 피지컬이 여자 축구에서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과거에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시아 축구의 그런 아기자기한 축구가 그래도 효과를 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시대가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자 축구에서도 굉장히 강한 체력과 체격을 바탕으로 한 힘을 위주로 하는 부닥치는 축구.
아직도 그 월드컵 때 그 콜롬비아 선수 한 명 있었잖아요. 엄청 그 체격적으로. 아, 그 충격을 잊지 못하겠어요.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고강도 트레이닝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 인텐스한 러닝을 그러니까 그 빠른 러닝을 90분 내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야 결국에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리고 그건 뭐 어느 팀이나 다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그 리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리그에서 이렇게 천천히 그 경기를 하는 템포를 유지를 하다가 대표팀에서 빠른 축구를 하려고 해도 선수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대표팀을 강하게 만들 그럼 리그 잘못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유체 이탈식 화법으로 익힐 수 있는
그거는 유소년 축구부터 얘기한 슈틸케 감독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건데
네, 똑같아요.
한국 축구는 똑같아요. 유소년부터 문제다 약간 이런 네.
그리고
근데 뭐. 외국인 감독이 와서 하는 일이 그런 인문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배경에 있는 우리가 리그가 좀 빈약하니 대표팀이라도 좀 강도 높게 하라고 일단 부른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작년에 근데 시간... 가서 완전 실망을 안겼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도 좀 느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리그 핑계를 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했던 얘기가 이거는 일면 아까 한 얘기도 사실 일면 와닿는 부분은 있죠.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일단 그 맥락이 맞았나라는 생각은 사실 조금 들고 또 하나가 얘를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 끊고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했으니까 통역을 좀 해달라 먼저 해달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작한 얘기가. 우리가 과거에 호주랑 할 때 우리가 이겼었다. 뭐 몇 년 전에. 근데 우리 지금 우리 20세 선수들은 굉장히 큰 점수차 혹은 뭐 작은 점수차로든 아무튼 계속 지고 있다. 20세 팀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20세 팀의.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호주는 A리그. 그러니까 호주 리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20세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레벨이 많다. 그러니까 그 경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그만두겠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약간 그래서 그만두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이 20세 무렵의 선수들이 뭐 WK리그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그런 높은 수준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 그러니까 성장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 뭐 그 결국에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무대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에 성장을 할 수 있는 무대로 나오는 시기가 너무 늦춰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근데 사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맞죠, 맞죠.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축구 협회한테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20세가 진다면서요. 20세의 경험은 19세, 18세가 지는 거고 18세나 19세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물론 뭐 통역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문의 그 맥락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제가 영어나 뭐 우리말 통역이 되는 환경을 속을 봤었어도 사실 그런 뭐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가까이서 봤을 때 그냥 콜린 벨 감독은 지금 뭔가 그러니까
올해 좀 이렇게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뭐 올림픽도 못 가고 좀 한가하신 것 같은데 좀.
콜린 벨 감독이 전 좀 좋은 지도자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그런 고강도 훈련의 중요성을 잘 전달해서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는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돌아올 것을 좀 두려워해서인지 좀 지난 월드컵부터는 좀 과한
그러니까 그 월드컵부터 좀 이상해졌어. 네. 그전에는 굉장히 선수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뭔가
올림픽에서 계속 안 풀리니까 좀 인상이 좀 험악해지시더니
약간 선수탄한
말 네. 인터뷰도 굉장히 좀 날카롭고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좀 변하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팩폭 인터뷰 맞습니다. 팩트가 다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또 자신이 해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기를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은 팀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 외국인 감독을 모셔온 거고요.
축구협회 예를 들어서 축구협회한테 내가 그런 식의 건의를 했는데 안 먹히더라 해서 나 언론한테 얘기를 해서 축구협회를 이제 돌려서 자극하는 쪽으로 한다면 괜찮은 인터뷰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여자 축구 상황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올림픽도 못 가고 올림픽 못 간 건 물론 올림픽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어찌 됐든 그 월드컵에서 마지막 경기 좀 괜찮게 했다고 갑자기 모든 걸 만족하는 것처럼 그때 인터뷰를 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 뭐 승리라도 한 것 같은 분위기로 일단 마무리가 되고 자기가 너무 자화자찬하고 이런 것도 좀 살짝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콜린 벨 감독한테.
사실 보면 콜린 벨 감독만큼 뭐 시간도 좀 많이 주어지고 지원도 이번 대표팀 와서 많이 왔잖아요. 그 해외 전지훈련이라든지 뭐 경기도 되게 많이 잡아줬고요. 좀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감독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재언을 하고 감독으로서 재언을 하고 이건 협회에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럼 다 맞는 말인데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축구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자기가 갑자기 리그가 이렇게 돼서 대표팀이 잘 될 턱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지금 인도네시아가 있는 신태용 감독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렇죠. 김판곤 감독 이런 분들이 가면 사실 굉장히 놀라요. 그러니까 대표팀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도 지원을 못 받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제대로 된 지원과 그 어떤 여건을 갖춰놓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건 태국 정도고요. 나머지는 열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 따라가지 협회의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 이고 그런 유형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과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팀 지도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전 앞두고 지금 소집된 거죠?
그렇죠. 필리핀과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자, 질문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크롱 아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크롱.
안녕하세요. 방송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는 크롱이 아빠입니다. 저는 팀이 8개였을 때부터 K리그를 봐왔지만 두루뭉술 라이트 팬입니다. 며칠 전 K리그 1부터 K7 리그까지 승강제로 연결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우리 리그, 우리 대표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세계 평화 이런 뜬구름 말고 일부 리그 클럽 숫자라든지 피파 순위 세계 10위 진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옆 나라는 우리보다 늦게 J리그 출범할 때 100년 계획 세워서 나름 잘하는 것 같아요. 리그 팀 수도 인프라도 이제 우리와는 넘사벽. 물론 스플릿 시스템이라든지 유료 관중 집계처럼 꾸준히 멋지게 해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변함없는 논두렁 노란 잔디, 정치에 휘둘리는 불안한 팀 운영, 다른 나라에 끌려다니는 리그 운영, 항상 흔들리는 대표팀 등등 목적지가 없는 배처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한 가지라도 알고 싶네요. 리그의 최종 목표.
야, 요거 좀 어렵죠.
어렵네요.
요 얘기는 사실 뭐 그 몇 번에 나눠서 좀 그리고 좀 구체적인 사실 다뤄야 할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들이어서 근데 그 얘기는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일본이 이렇게 뭐 100년 대계, 50년 대계, 뭐 비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를 잘 하죠.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본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본이 또 반대로 한국에게 약간은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늦게 시작해서 뭐든지 어떤 집중과 그 국민적인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역전을 시키는 또 힘이 있어요. 대표적이었던 게 2002 월드컵 유치전 같은 거죠. 일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차근차근 밟아온 거를 우리가 늦게 해서 사실상 공동 유치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반쯤은 승리인 거고 그쵸. 그들에겐 반쯤은 패배인 결과를 결국에 우리가 얻어낸 적도 있고 뭐 그래서 그들은 반대로 또 한국의 저런 다이나믹함 그리고 한국의 저런 집중력을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서로 잘 보고 배울 점은 잘 배우고 또 받아들일 점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꼭 우리는 너무 뭔가 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는 사실 지적하는 것들이 거의 다 맞긴 맞죠. K리그. 근데 K리그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사실 리그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렇게 또 쉬운 점은 아닙니다. 뭐 팀 수 목표가 몇 개니까 거기를 맞추자 이런 또 양의 또 매몰돼서도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 다만 이제 우리 K리그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일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는 뭐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밀착.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슈퍼리그 시절부터 이제 K리그가 프로축구 출범은 굉장히 오래전에 돼서 오랜 4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연고지에 정착해서 지역 밀착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된 거죠. 그 네. 직전부터 좀 추진을 많이 했고.
뭐 서울 구단의 축구팀이 생긴 것도 사실상 FC서울이 들어오면서니까 2004년 정도로 봐야겠죠.
시도민 구단도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네. 2000년 전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회공헌 활동을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좀 더 해서 지역사회와 밀착하려는 움직임들은 지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계 문제예요. 그래도 1, 2부 모든 경기가 지금 전 경기가 중계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해외 OTT에 판매를 시작해서 전에 없던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J리그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좀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그리고 아까 주 앞에도 잠깐 모두 얘기했지만 우리 잔디 문제는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대를 만들어놓고 배우들에게 좋은 연기를 기대한다는 거 그리고 멋진 연극 플레이를 기대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뭐 잔디 전문가 하성룡 기자가 또 나와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인천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이 대안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노력들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경기를 우리 최상위급 리그에서 이런 경기장에서 최상위급 리그를 한다라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종사자 모두가.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일관되게 아까 이동찬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지역 연고를 그러니까 지역의 팀으로 만드는 거. 그 첫 번째 목표로 했죠. 일단 그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프로 스포츠가 다 정치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 하니까 그 기업들 다 깨워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생해서 생존하고 있는 유럽의 축구 문화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지역 연고의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계속되는 계속 이어지는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정치에 휘둘리는 이 시도민 구단의 문제. 이 부분은
참
이거 이 부분도 계속되는 문제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두 축이 그러니까 잘 넘어가야 되겠죠. 그 걸림돌을 이제 쉽지 않은 게 또 현실이니까요.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덕 속덕을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말고 하트 꾹.
아, 손흥민 선수 골 넣은 얘기 앞부분 안 하고 넘어갔구나. 헤드라이트에. 자, 부룬디든 캡틴의 책임감. 손흥민 리그 15호 골. A매치 끝나고 이제 복귀해서
야.
정말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 풀타임 뛰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후반에 그 골 넣을 때 보니까 못 뛰더라고요, 잘. 패스 딱 해놓고 쉬고 싶다는.
진짜 평소에 손흥민 선수면 진짜 죽으러 뛰었을 텐데.
전력 질주해가지고 오히려 더 앞에서 받으려고 하다가 골을 못 넣을 수도 있는.
지쳐가지고.
근데 오히려 지쳐서 뒤따라가는 덕분에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잡았죠.
그랬죠.
토트넘이 좀 이렇게 항상 보면 도깨비 팀 같아요. 루턴 타운 강등권 팀한테 이렇게 힘들게 이기고 또 어떨 때는 또 강팀한테 이게 또 4위 다툼하는 아스톤 빌라 작살내고
플럼한테 또 대패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BBC 이제 그 전문가 펀딧이라고 그러죠. 펀딧 네. 그 전문가로 있는 가스크룩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일관성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1분 동안은 세계 최고의 팀인 것 같다가도 이후엔 영원한 패자로 보이기도
정말
한다.
정말 딱 맞는 표현인 네. 것 같아요.
이런 팀이 이제 토토를 못 걸어요.
못 걸죠. 힘들죠.
그래서 전반전에 엄청 고전했잖아요. 거의 상대방 골문 위협하지 못하고 오히려 슛 먼저 먹히면서 골 허용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 좀 빠른 대응이 통했죠. 브래넌 존슨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꿨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최종 결승골까지 나오지 않았나 싶었던 장면이었죠.
골대 맞힌 것도 참 보기 드물게 양쪽 골대 맞힌 거는 진짜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거기에서 아마 일반적인 선수에서 메탈 터졌을 거예요.
우리 안 되네 야간에는.
그러니까 정말 골 욕심도 많이 내고 슈팅 유효 슈팅 세 개였잖아요.
슈팅 그쵸.
그 세 개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방에도 막히고 블록에도 막히고.
자 리그 15호 골 득점 5위입니다.
야,
혼란하고 세 골 차이밖에 안 나요.
와.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 사이에 있죠. 솔랑케.
네.
솔랑케, 모하메드 살라,
올리버
마킨스. 뭐 득점왕 한번 또 도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 정도 페이스면은
좋고요. 그리고
페이스는 가장 빠른
네, 네.
그렇죠? 가장 데뷔 이후에.
그리고 2년 전 제가 좀 그 보다가 와가지고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그 2년 전이었죠. 우리 득점왕 할 때하고 그때하고 비교해 본다면 팀의 결승골을 넣는 비중들이 솔직히 높아졌다라는 인상은 들어요. 지금
최다잖아요. 5골.
네.
결승골.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제가 뭐 이렇게 그 시즌과 비교해서 세어보진 않았는데 단지 그냥 골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부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얻어낸 승점이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한 12점은 더 되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가 만약에 없었다면 토트넘은 말한 대로 영원한 패자로 보이는 뭐 그런 뭐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위권에서 지금 허덕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토트넘이란 팀이 실점이 좀 되게 많은 팀이잖아요. 그만큼 골을 많이 넣어서 해결하는 팀인데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얻었던 경우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이제 5번의 결승골을 이번 시즌에 넣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선수 중 이번 시즌 모든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가장 많은 결승골을 넣은 선수고 그리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없던 경기에서는 리그 12경기 5승 1무 6패에 불과한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 진 적이 없습니다. 12경기에서 10승 2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면 지진 않는다. 이 공식이 지금까지.
골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 단독 5위 160골입니다. 토트넘에서만. 토트넘에서는 이렇게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우승을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이번 시즌은 또 다시 챔스권 안착에 힘을 써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승하기 차원.
9경기 남은 상황인데.
근데 그 얘기는 뭐 케인이 조금 더 예. 케인은 우승하려고 갔는데 10몇 년 만에 지금 우승을 못 하는.
2위도 힘들지. 2위도 간단간단한 상황이 됐으니.
둘이 약간 우승
지금 투엘 감독 지지쳤죠 지금. 레버쿠젠 거다.
거리가.
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역시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느 경기든 최고가 되려는 자세. 손흥민이 대단한 것 같아요. 3월에 6경기, A매치 포함해서 6경기 뛰면서 5골에 도움 2개. 뭐 우리 대표팀에서도 그렇지만 토트넘에서도 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하니까 결국에 그 이제 이 방송 나가는 날에는 아마 경기 결과가 이제 나왔을 텐데 이제 다음 경기가 또 웨스트햄전이 있으니 아 웨스트햄 맞죠?
네, 주중 경기.
네, 웨스트햄전이 있으니까 뭐 결과가 나오긴 했을 텐데 그 경기를 앞두고 이제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왔던 게 주장을 선임할 때 나는 뭐 고민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팬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주장 안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내 팬들의 일반적인 정서였잖아요.
너무 커지니까. 책임감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대표팀에서 활약이 우리가 그 토트넘에서만큼 못할 때가 사실 많은데 팬들이 보기에는 그게 너무 과한 책임감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내가 뭔가를 늘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있으면 또 챙겨줘야 되고 이런 과한 책임감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좀 소속팀에서 보다 대표팀에서 활약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를 안타까워하는 팬들이 아 토트넘에서만큼은 주장을 안 맡았으면 그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지금 해결을 해주고 있고 아시아 선수를 주장을 맡기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인식 전환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뭐 현지에서 토트넘의 레전드냐 아니냐 갖고 이제 또 좀 그
아니냐가 나올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니냐가 나올 수가 있네.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저는 솔직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쓸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미 토트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중에 다섯 손가락에 드는 선수가 됐고
솔직히 지금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보면 해리케인을 빼면 그 나머지 세 선수 손흥민 앞에 있는 세 선수는 꽤 오래전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토트넘 하면 기억하는 레전드급 선수 하면 로비킨이나 그 저메인 데포,
네.
00년대 선수,
네, 그죠. 2000년대에 뛰었던 그 정도 선수들은 다 뛰어넘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레전드냐 아니냐라는 그리고 뭐 물음표를 달는 건 말이죠. 네.
프리미어 리그의 레전드냐 아니냐라는 것도 저는 이미
득점 왕을 했는데
네.
제라드의 기록도 지금 코앞에 두고 있고요.
네. 득점. 그리고 어제 크룩스 얘기도 그 얘기를 했죠. 가장 그러니까 그 꾸준한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활약을 하는 선수가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기에 많이 뛰는 선수 그리고 또 그리고 꼭 레전드라는 거는 저는 진짜로 뭐 그분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력도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폴트고 이 사람이 리그 혹은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걸 봤을 때 정말 뭐 아시아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레전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또 나온다 한들 뭐 제가 보기에는 뉴스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손흥민
축구 알못이죠. 그러면
맞아.
손흥민이 지금 29경기 만에 15호 골. 이전에 득점왕에 올랐던 시즌에 31경기에 15골이었네요. 그때보다 2경기
빠르네요. 땡긴 거죠.
이때 이제 드라마틱하게 득점왕이 됐잖아요. 막판에 막판 몰아치기,
해트트릭도 뭐 기록하고요.
동료 팬들, 동료와 팬들의 엄청난 이제 몰아주기.
흥민이 조가지 나와야죠. 자, 그리고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 소집을 했습니다. 본업 복귀한 황선홍 감독 원팀으로 파리로.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A 대표팀 감독을 맡으면서 상당히 이제 그 좀 여유 이게 인터뷰에서 보면 좀 더 여유와 노련미가 상당히 느껴졌어요.
더 생기셨네.
아시안컵 앞뒀을 때는 좀 조급하고 뭐 워낙 협회가 안 도와준다 약간 운다 그러나요?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 앞두고
네,
그런 소리
아시안 게임
어, 아시안 게임 앞두고 네. 좀 약간 그쵸. 감독으로서 뭐 이렇게 울어 약간 그 느낌이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 언제 될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이강인 없는 팀을 준비를 해야지 막 우리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어진 것 같고 자신감도 더 커진 것 같고 일단 뭐 그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대회는 어려운 대회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16팀 중에서 적어도 3위 안에 들어야 되는 4위 안에 들어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4위 안에 들어서 3, 4위전을 승리해서 3위 안에 들어야 최소 일단 직행 티켓을 확보하는 거고 4위가 되면 아프리카의 기니하고 이제 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는데
기니는 정해졌어요, 상대는. 네, 네.
근데 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아프리카
예,
팀은.
예. 그 뭐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올림픽에서 강하잖아요.
아프리카 네, 팀은. 아프리카 팀은 연령대별 대회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팀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3위 안에 들어서 일단은 직행 티켓을 따내야 되는데 조별리그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한중일이 한조에 속했고 거기에 아랍에미리트가 속했습니다.
거의 뭐 개최국이나 다름 없잖아요. 아랍에미리트는 바로 옆 나라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조 2위로 8강에 드는 것조차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실 황선홍 감독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이 대회 예선이 그 당시에 같이 있었어요. 창원에서. 근데 우리가 카타르 그러니까 이번에 카타르에서 열리니까 카타르는 개최국이라서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와의 성적은 넣지 않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졌어요. 어렵게 올라갔죠.
네. 우리가 카타르한테 지면서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랬을 때 이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 많이 약해졌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전 대회에서 이미 8강에서 일본한테 3대 0으로 아, 크게 졌죠.
그렇죠. 2강인 홍현석이 뛰던 그 팀이었는데
그 팀이 결국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올림픽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대한 지금 기대는 다시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명단이 좋아요.
배준호도 포함이 됐고요. 양현준, 김지수, 유럽파들이 5명. 현지에서 합류를 하겠죠, 이 선수들은?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 K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그렇죠. 선수들입니다. 그 이 23세 선수들을 뽑아놨을 때 감독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에이스인데 소속팀에 돌아가면 경기를 못 뛰어서 이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오래 어려움을 겪던 팀이었는데 이 23세 팀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직전 대회에서 일단 서아시아 대회에서 호주, 사우디 이런 팀을 대상으로 또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진 것도 되게 좋은 부분입니다.
호주 경기 봤거든요.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로. 경기 내용상으로는 지는 경기더라고요.
김종국 골키퍼가 많이 막았죠.
네, 김종국 골키퍼 많이 막았고 물론 이제 저 승부차기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 90분 그 승부차기 가기 전까지 경기를 보면 호주가 정말 잘하던데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사실 팀에서는 배준호 선수한테 기대를 걸 수밖에
그때 배준호가 없는 상황이었죠. 배준호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는 사실 이 연령대보다는 하나 밑이에요.
월반이라고
2003년생이니까요.
배준호 선수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네. 그 핵심.
그 요거와 관련해서 조금 잘못 알려져 제가 취재한 것과 기사화가 되는 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이 기간에 이번 최근에 서아시아 대회 기간에 배준호 선수가 그 사우디전에 날아다녔어요. 이제 사우디를 뭐 그냥
지배했죠.
선수 3, 4명 정도 달고 다니면서 그냥 가르쳐 줬습니다. 축구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팀 내에서 활용법이나 검증이란 거는 사실 끝난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이들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스토크시티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배준호 선수를 보내준 걸로
그렇죠.
그게 제가
아니에요?
알기로는 아니고
배준호를 이제 우리는 더 아끼자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배준호를 우리가 빨리 보내줄 테니까 니네가 빨리 강등권을 빨리 벗어나라 그러고 우리한테 그
본대회를
다 올인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딜을 내민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머리 잘 쓴 건데요. 뭐. 네. 그러면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황선홍 감독이 지난 2월에 이미 스토크시티를 갔다 왔어요. 그때 그래서 단장한테 그리고 이미 배준호 선수가 사실 스토크 시티로 20세 월드컵 후에 넘어갈 때 이 올림픽에 관한 조항은 어느 정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병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때 아 보내주겠다. 라고 했던 단장이 일단 경질됐고요.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스토크시티의 상황이 이기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위부터 13위 14위부터 밑에 강등권의 한 20위까지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일정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그 우리가 결승 치른 날이 5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리그 최종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 진짜 여차하면은 뭐 배준호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는 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결승전을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 제가 요거는 뭐 약간
사실 결승만 가면 빠져도 돼요.
아 그렇네요.
그
아,
이야기도 저는 있네요.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승만 가면
스토크 시티에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데려와서. 이 선수가 지금 팀의 거의 중심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니까 지금 뭐 보내주는 거를 굉장히 난색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냐 못 사냐 하고 있는데 이게 보내주는 게 너무 출혈이 크고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오니까 사실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인 거고요. 너무나 잘 된 게 그렇게 해서 먼저 보내준 경기 지난 주말 헐시티를 그래서 잡았습니다.
헐.
네. 그리고 뭐 물론 뭐 어제 경기는 1-1로 비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강등권하고 약간 아주 조금의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준호 선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13일 경기까지 아마 뛰고 이제 돌아올 그 들어오는 걸로 돼 있을 텐데 그 경기까지. 만약에 안정권을 전에 점수를 벌어놓은다면 합류가 굉장히 수월해질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다면 진짜 끝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땡겨봐야 되는 계산을 해봐야 힘들겠다,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 사실 뭐 예선부터 마음 놓을 수 있는 경기가 하나도 없기 네. 때문에 뭐 8강 올라가면 그때 보내준다.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1차전부터 총력을 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안정적으로 합류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도 대신이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앞에 두 경기에서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해 놔야 됩니다. 네.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안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올인해야 되는 8강전에 사실상 그 전에 일본전에 또 힘을 다 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에 전철을 밟을 수도 있는 거죠. 3차전에서 좀 아꼈어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은 참 인터뷰도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메시도 동료 없이는 우승 못한다.
데폴 얘기를 했었죠.
로드리고 데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준호도 동료 없이 우승 못한다.
그럼요.
그런 의미가 그럼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사실 압도적인 기량으로
압도적이었죠.
네, 우승을 했잖아요. 그때의 팀과 지금의 팀을 비교해달라는 얘기에서 나온 건데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팀들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22세로 나왔던 팀들이 그렇죠. 대부분 올해 23세로 나오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선제골도 실점을 했었던 팀이기도 하고 우리가 진짜 한 체급 높다고 생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황 감독이 이제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개개인의 능력은 이 선수들이 그때 팀에 비해 그때는 뭐 와일드카드도 있었고 사실 뭐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떨어질지 몰라도 팀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메시가 있더라도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뭐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팀은 또 좀 재밌게 그 어제 감독님 보여주시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같이 어깨 동무하신 다음에 훈련 전에 그 원팀 원골이라는 슬로건을 같이 외치고 지금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보기는 좋았습니다.
원팀.
자 다음 주부터죠.
네.
와.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인가요?
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5일인
16일이
첫 경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K리그로 가볼까요? 두 경기 연속 태하 드라마. 승격팀 돌풍 김천. 태하 드라마?
오 괜찮네요.
박태하.
어. 드라마 싸운 거야?
이거 원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아,
댓글 좀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럼 괜찮네.
찾았습니다.
댓글이 진짜 아니,
댓글 많이 봐야 돼요.
맞아.
댓글 쓰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잘 지으시고 어.
작가들이 아주 많으세요. 자, 김천일입니다 지금.
와, 어떻게
좀 경북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어, 난리. 포항, 포항 울산. 포항하고 그 두 팀이 승점 9점으로 1, 2위를 달리고 있고, 저 포항이 박태하 감독이 참 포항 경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박태하 감독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교체 선수들이 다 했잖아요.
네.
다.
지난번 그 광주전에서 승리했을 때와 똑같은 승리 공식이었죠.
이호재 선수가 참 요긴하게 잘 이호재 선수를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딱 머리로 떨어뜨려서.
사실 이 추가 시간 극장골 두 방이 전부 이호재 선수를 거쳐서 나온 거잖아요.
백성동 선수의 골까지.
아주 좋은 딱 뭐라고 해야 되나요? 디딤돌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사실 0대0으로 끝나도 이상하지 않던 경기였죠. 그 뭐 이렇게 끝나나 싶었던 경기였는데 우당탕탕 하더니 후반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 그냥 두 골이 들어갔어요.
그 김동준 골키퍼하고 이호재 선수 그 장면은 아 뭐 문제 반... 없었던
네.
거죠.
제가 뭐 예.
살짝 뭐
비디오 판독까지
접촉은 있었지만 네. 딱히 충돌이라고 하긴 좀
정당한 경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경합으로 본 네. 거죠.
그게 제일 잘못된 그 상식 축구 상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골키퍼 보호 구역이라는 표현. 그 그라운드에 골키퍼를 보호하는 구역은 없고요. 아. 일단은 골키퍼는 정당하게 무조건 그 경쟁 다른 필드 플레이어가 하고 똑같이 경합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근데 다만 그 골키퍼 차징이라는 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면 보통 차징이 되는 이유는 키퍼는 손을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당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키퍼가 더 높거나 아니면 그렇죠. 위치적으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그 점한 상황에서 손을 쓰니까 그 불리한 위치의 필드 플레이어가 그 무리한 경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 부딪히면 차징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조건으로 경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무튼 포항이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북은 참 못 이기네요. 네,
벌써 7경기 무승이에요. 와.
전북이 3월에 승리를 하지 못한 게 16년 만이래요. 아. 2008년 이후 처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승 이긴 지가 오래됐나?
사실 이 경기도 질 뻔한 거 겨우 이제 원정으로 돌려놓은 거였잖아요. 물론 그렇죠. 티아고 선수의 PK 실축이 있어서 더 아픈 게 있었긴 하지만 아, 사실 뭐 전북이랑 스쿼드에
이동준이 다 했다 좀.
아 그렇죠.
이동준 선수 이동경이 넣으니까 이동준이 이 약물고 그냥.
이 경기의 주심이 이동준 심판이었습니다.
와.
아, 이동준이 다 했네요.
네,
주심까지. 근데 첫 골 먹은 게 너무 좀 한심했죠 어떻게 보면.
구자룡 선수였나요? 그러니까 그
패스미스
선수한테 공을 받아서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굳이 무리하게 그렇게 빌드업을
그러니까요.
예, 풀어넣으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거기서는 좀 이렇게 걷어내는 앞쪽으로 질렀어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그 전의 상황들을 보면 그 경기 시작과 동시에 중앙수비수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정태욱 선수가 들어와서 수비가 좀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어수선했죠.
이럴 때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뭐 생각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일단은 뭐 전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 전북 팬들 입장에선 티아고 선수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지난 시즌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사실 그렇죠. 데려왔는데
공격 포인트 최대 공격 포인트였죠.
네, 올 시즌에 지금 그 슈팅을 10개를 날렸는데 득점은 한 골밖에 못 넣었고요.
아.
그리고 심지어 기대 득점이 이 선수가 그 지금 그 K리그 데이터 포털에 보면 이 선수가 올 시즌 기대 득점이 1.35골이었어요. 그 앞서서 얻어낸 기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대 득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사실상 한 골을 이 선수가 까먹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죠.
요새 전북이 좀 외국인 선수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나름 검증된 카드 대전에서 검증된 카드를 데리고 왔는데 아 요새 폼이 조금 안 좋아서
전북이 네, 이번에 선수 있죠. 영입은 정말 제일 빵빵하게 했다고.
네, 뭐 에르난데스, 뭐 티아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권창훈 선수 뭐 등등해서 많이
부상이
영입했죠.
다 많죠. 근데 에르난데스도 네. 부상, 권창훈도 부상. 안현범까지 부상. 부상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운은 뭐 없는 게 맞아요. 운은 좀 없지만 또 그 속에서 좀 공격에서 뭔가 풀어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뭐 일단 이번 경기 울산을 상대로 울산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그래도 시즌 처음으로 두 골을 넣는 그러니까 그 멀티골을
그리고 이길 넣는 수도 있었던 경기를 네. 했죠.
했으니까 글쎄요. 좀 그 반전의 기미는 보인다. 근데 다만 일단 3월 한 달을 지났는데 전북이 11위에 있고 승점은 3점이고 야 이거는 조금
진짜 저런 점 못 보던 순이네요.
아침 기간까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암울해지는 결과죠. 네.
손준호 선수를 향한 또 전반 28분 세리머니까지 있었고
손준호 선수 관련 또 업데이트된 내용은 있나요?
아, 손준호 선수한테는 그 굉장히 큰 심리 치료 중에 일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건강적으로는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 아 그리고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공식적으로 그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그 대우를 받았고 법적인 조언과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기로 이제 약속하고 나온 것 같고요. 그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면은 그 상황에서 사실 이 선수가 겪었을 트라우마가 앞으로도 굉장히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그쵸. 높다라는 게 사실상 예상이 되는데 이런 팬들의 반응은 손준호 선수가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개월 동안 감금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도 어제 사회와 격리돼 있다는
그것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러니까요. 네. 곳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인천이 우리 주바페가 가서 승리호정
네.
주바페 갔던 인천이 대전을 2-0으로 이겼고요.
보는 건 승리호정 잘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걸 잘 못 이겨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보는 걸 봐야 되겠네요.
대전이 올해 좀 안 풀립니다. 어쨌든.
네.
아, 최하위입니다. 지금 승점 2점.
사실 지난해 생각해보면 승격팀 신드롬, 뭐 공격 축구 뭐 이런 걸로 해서 초반 재미를 많이 봤죠. 다섯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와 대전이 2부 리그였던 대전이 1부 리그에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구나 했는데 아 지금 올 시즌 시작은 좀 좋지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대전 그 대전이야 뭐 티아고 빠졌다는 핑계를 또 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전 그러니까 티아고 내준 대전이 최하위 그리고 바로 위에 티아고 받은 전북이 11위.
티아고 효과는 아직 없는 걸로.
티아고 더비 재밌겠어요. 네. 올해.
대전은 보면 팬분들이 뭐 다 뭐 그렇기는 하겠지만
대전은 지금 야구
아쉬움.
때문에 축구 열심히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렇죠.
아, 팬들은 지금 대전 팬들은 엄청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좋은데.
보통 이제 축구 팬하고
네.
야구 팬이 좀 갈리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네.
대전은 어떨까 궁금하긴 해요. 대전은 워낙 야구 그러니까 축구도 그 팬 열기가 장난 아니지만 야구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 둘이 이게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같이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요새 또 신규 유입 팬들이 많아가지고 둘 다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것
굳이 네. 뭐
네, 매력이 다르니까. 네.
자 그리고 김천. 김천이 수원 FC를 4-1로 이겼습니다.
네 골이나.
아, 이중민 선수 이 선수 너무 웃기던데.
저 이런 캐릭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송민주 선수 같기도 하고 하는 행동은.
저 뭐 하는 거야? 하성용 기자가 슬립백 세레머니라고.
이게 아마 그 축구하신 분 쉽진 않을 텐데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건 또 무슨 세레모니까요?
약간 시셜리성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비둘기 이렇게 뭐, 했던 거 보면
아 그래요?
정확하게 조금 다르긴 한데 포즈가
아, 나는 예전에 우차사에서 으짜 이런 개그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화산고
네, 네. 양세형이 이렇게 하면서 네. 나는 그 액션 닮았다고 생각 너무
이중민 선수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그거 알까요? 우차사
제초딩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런 액션은 양세형 씨가 네, 네. 생각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김천이 뭐 김현욱 선수도 지금 거의
지금
네 경기 연속 골이죠?
세 경기 연속 골이고 지금
네 번째
네 4골인데 왼발이
시즌 베스트 타이예요 벌써. 그죠? 개인 최다 골이 네 골이었잖아요 2018 시즌에.
네. 확실히 김천이란 팀을 보면 오히려 극전 소속팀에서 잘 안 풀리다가 여기 와서 뭔가 자기 관리를 더 빡세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 조규성 선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군대 가면
운동만 할 게 없고.
네, 군대 가면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환경이 이제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계속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좀 아 여기서 날 좀 더 키워서 가야 되겠다 이런 뭔가 좀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천의 돌풍이 뭐 일단 지동원 선수가 오랜만에 골랐잖아요. 네. 김천에 묻혔죠.
아, 수원 FC가 사실 올 시즌에
수비 좋아졌다고 예,
수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한경 기자가 극찬을 했었는데
내 골에 얻어 맞았어.
한 경기에 무너졌어요. 근데 한 경기에 무너졌는데 사실 세트피스 에서 다 무너진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무너진 거여서 글쎄요 김은중 감독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또 나오겠죠.
그 정도 네. 아, 뭐 대단한 그 정도 재밌어도 U20 월드컵 감독 간의 맞대결 이런 뭐 관전 포인트도 있었는데
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4강을 한 두 감독이죠.
그렇죠. 신화를 이끌었던 두 감독의 예, 맞대결했습니다.
자 강원과 서울.
서울
아, 서울을 왜 이래요 서울?
서울 언제 이겨요? 의리로 맨날 서울 골라주고 그러고 그랬는데.
아 사실 오늘 아 제 유니폼 시켰던 게 배송이 와서 오늘 들고 왔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들고 왔어요.
왜 입고 오지
않았어요? 아 그 교환하려고 사이즈가 아,
민가드 유니폼?
아 마킹은 안 했는데. 아, 아. 에이, 그래도 아 참
링가드가 부상으로 일단.
뭐 아주 경미해서
네. 무릎에 물이 찼다 뭐 이런 뭐. 얘기가 있던데.
아 무릎 빼야지 그럼. 예. 그 주사 꽂아가지고 빼면 되는데.
일단 뭐 경기를 보는데 슛을 못 때리더라고. 슛을. 사실 이번에 그 윌리안 선수 골로 어떤 것도 상대방 수비 실수로 인해서 그 걷어.
그렇죠.
가로채기 한 다음에
조용호 플러스
네, 연결한 거였는데. 아니 그 장면 말곤 아 그냥 상대방 그 파이널 서드라고 하죠. 아 거기까지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보는 내내 답답해서.
아 서울 경기 보러.
두 팀 감독의 경기 후 반응이 완전 극과 극이었죠. 윤정환 감독은. 서울 상대로 잘해줬다.
비겼는데 이긴 느낌.
김기동 감독은 우리가 자폭할 수 있는 경기였는데 비긴 것도 다행이다. 네.
비겼는데 진 느낌이죠.
강원이 뭐 지금 사실 뭐 순위표에서는 좀 밑에 있지만 그 이 팀이 올 시즌의 슈팅 수가 일단은 68개로 지금 전체 선두예요. 그리고
선두가 됐군요.
네 기대 득점도 5.65골로 1등이에요. 근데 사실 득점이 5골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도 그만큼 결정적인 기회를 많이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다 살렸으면 사실 훨씬 더 좋은 그 상황을 맞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결정력은 본능적으로 선수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주문한 거는 어느 정도 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좀 더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원 잘하고. 그 유튜브 댓글 중에 웃겼던 게 하이라이트 댓글에 달렸던 건데요. 이게 둘이 그 홈 유니폼 색깔이 조금 비슷하다 보니까 강원이 서울인 줄 알고 오히려 서울이 강원인 줄 알았다. 아무튼 강원 좀 더 잘해 보였다는. 아~ 잘해.
강원이 잘한 경기였죠.
네, 팀으로도 많이 올라왔던 게 보이는 게 후방에서 패스 만들어서 올라오는 과정들이 이걸 서울이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가 못할까?
신남이 많이 사라졌어요.
자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인가요?
네.
사상 첫 만원을 일으켰습니다. 만원 관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는 2층을 왜 안 받는 거죠?
그러게요. 2층은 네.
그러니까 만원 관중이라고 해도 비어 보이는 게 위가 텅 비어 있으니까
위에 이유가 있겠죠?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안 차니까 안 받는 건지 이게 원래 안 차는데 드문드문 받게 되면 괜히 청소만 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네, 관리 차원에서 닫아놓는 경우도 사실 뭐 서울 상암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수원도 너무 크니까
그쵸.
괜히 위에 따로 팔아서 그러면 이게 집중도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경기장이 짝 크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또 비가 왔는데 비가 이렇게 신나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경기가 신나기 어렵죠. 그래서 재미는 그러니까, 없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약간 작업 나온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단체로 온 거
단체로 왔죠. 네. 그렇죠. 단체로 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계급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이병 간지 얼마 안 되죠.
그럼
표정 관리도 좀 해야죠.
그렇죠. 너부터 좋아하면 안 되나?
그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막 전광판에 자기 막 나오고.
전광판에 나왔나요? 관중이 술렁 나왔어.
잡아줬어요.
아 잡아줬어요. 아 그럼 꽤 술렁이었을 텐데.
갑자기 쭉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 뒤늦게 찾은 모양이구나. 승리의 V는 없었고요.
아쉽네요. V.
자 그리고 광주 그렇게 칭찬했던 광주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도 이정현 감독 그 기자회견은 매우 재밌었습니다.
아니. 태도가
무서워요.
참 재밌는 분이라는 생각 들고, 아 아 이렇게 되게 유연하다는 사람이 참 생각이 유연하구나.
아 이거 아 이거는 이거는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꼭 한번 찾아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한번 보셔 아, 보시는
걸. 저는 텍스트로만 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오늘은 저희가 실력이 없어서 졌다. 저부터 실력을 더 키우겠다. 잔류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 제가 너무 저희 팀과 나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 우리 수준에 맞는 순위표를 목표로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다. 실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감독인 저부터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저는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제 삶에서 주제 파악을 잘하자고 항상 생각하고 살고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좀 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주제 파악 잘하시는 감독 보통 이제 명장이라고
표정부터 보세요.
명장이라고 하는 명장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둔 감독들은 이렇게 인정 안 해요. 자, 보통 너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선수 탓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북 감독처럼 부상 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탓을 많이 하죠.
운이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죠. 내 작전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기부터 이제 실력 수준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런 그 반성 자아성찰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않아요. 맞아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정말 정들겠어요. 저 이러다가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서 감독인 저부터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제 잘못이죠가 나왔는데 모든 질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뭘 물어도 저부터 수준이 떨어졌어. 또 나왔어요.
아, 이제 컨셉을 잡고 네, 나왔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 제일 웃겼던 게 이제 그게 이제 개그도 원래 반복되면 웃기잖아요.
원래 개그 기본이죠. 네,
마지막이 이제 그 이날 데뷔골 넣은 문민서 선수.
어린 선수죠. 2004년생.
2004년생인데 페널티킥을 쳤어요. 네.
그런 담대함도 놀라웠죠. 이종효 감독의 선택.
괴짜 기질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했더니 뭐 싹수가 있는 선수라서 못 넣으면 제 탓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그 문민서 선수의 성장을 위해 키커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게 데뷔골을 정말 좋은 추억을 더 좋게 승리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배들이까지 나왔다가 아니다. 아니다.
나다.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로 아주 마무리를 끝내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선수들 막 엄청 다그치고 강도 높게
얘기하다 말고 아니다. 아니다.
쥐어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무서워.
근데 이렇게 나와서는 선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진짜 웃기다.
그러네요.
재밌으신
우리가 앞서
같아.
얘기했던 콜린 벨 감독과는 좀 다른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문제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왜냐하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마음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내가 한 2주 전쯤부터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꺾일 때가 된다.
그러니까
네, 된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때 인터뷰가 너무 약간 거만하다 네, 싶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과대평가한 거
한번 위기가 오겠는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건 쉬운
대단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대단하다는 네,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다 야 니들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하란 말이야 뭐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선수들이 이게 반감이 생기죠.
왜냐면은 리그
근데 감독이 무조건 나다라고 하면
초반에 2연승하고 그랬을 때 이제 그 물론 시즌 전부터 얘기한 얘기지만 우승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야. 이 팀이. 근데 이제 아, 아니구나.
순위부터 다시 설정했다고
하시니까.
목표 순위부터 다시 설정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거 쉽지 않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진짜 쉽지 않네.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이런 감독.
캐릭터의 재미를 한껏 올려주는
크게 진 것도 아니고 2대 1로
아까 저는 요즘은 진짜 광주 경기 끝나면
2연패 아닌가요, 지금?
네, 2연패. 이승우 2연패인데 네. 그러니까 진짜 끝나면 이정효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찾아봅니다. 일단.
그리고 인터뷰를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니까 말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뭐 이렇게
안 둘러대고.
네, 그리고 말도 빠르게 하고 단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네. 약간 음성 지원이 돼요. 글만 읽어도. 자, K리그는 재밌습니다. 이번 주는 두 경기가 있네요.
네,
주중
경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중 경기는 사실 좀 저희가 토토로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네, 방송하면 이미 그 포항과 대전 경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라운드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주말 경기.
네. 네. 울산과 수원 FC.
울산.
울산.
이거는 울산이죠.
울산.
올울산.
올울산.
인천 대 제주.
인천 잘하더라고요 인천이.
아, 제르소 진짜 잘해요.
제르소는 뭐.
저 제르소 보고 반했어요. 제르소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죠.
인천. 제주도 진짜 빨라요.
인천이 잔디가 안 좋고 제주가 홈 경기 보니까 잔디 꽤 괜찮더라고요. 제주가 그래.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치.
인천은
팀 2점이에요. 아, 그래서 패스는 공이
나름 이게
통통통
있어. 근거가 있어. 공이 그래서 무승부?
아니 저 인천승.
인천승.
저는 무승부.
자 김천 대 광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광주예요. 이정현 감독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감독.
저도 광주. 광주. 저도 광주.
저도 광주.
인터뷰 듣고 싶어.
저 무승부.
다음 전북 대 강원입니다.
하위권 두 팀이죠.
하위권 두 팀인데 분위기는
강원이 좋긴 좋아요.
강원이 더 좋지 않을까.
안방에서 전북이 강원한테 지면 진짜 분위기 난리 날 것 같은데.
저도 전북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 무승부.
전 전북
무승부면 이거 심각할 텐데 이거 진짜.
티아고가 잘하겠죠.
저 그래. 무승부
하던 가닥이 있는데.
다음 대구 대 서울입니다.
링가드 나옵니까?
링가드 이제 진짜 할 때가 돼. 보여줄 때가 되긴 됐는데.
링가드 나와요?
또 서울의 대구 상대로 잘해요.
대구 원정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서울의 승리를 기원해 봅니다. 대구는 한번 이겼으니까.
저도 서울.
저도 서울. 한숨이 많아졌어. 대전 대 포항입니다.
포항.
대전도 대전이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되지.
근데 대전이 홈에서 있는. 잘하지 않나요?
대전 예, 홈에서 네, 아니 원래 많이 잘하죠. 못했어요. 네. 많이 못했는데 아무튼 뭐 좋을 거예요.
저 대전 승 보겠습니다.
저도 대전 응원할게요.
좀 무승부.
대전 시민분들은 이제 축구로 좀 화를 냈다가 야구로 좀 다시 행복하게 돌리고.
제목 태아 드라마로 달아놓고 대전 찍는 건 뭐야?
아 드라마도 종영될 때가 됐죠.
대화 드라마는 오래 해.
아 그렇네요.
대화 드라마니까요.
대화 드라마 더 크다야. 대화 드라마보다. 자 오늘 다락방 토크.
아 다음 주는 어떡하죠? 수요일이 선거 날이어가지고.
아 다음 주 선거 날. 네. 아 우리가 그럼 토토를 왜 했지?
그러게요.
토토 편지
개인 소장으로 하죠.
아 다음 주는 우리 주바페가 바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어서 총선 방송하느라고 거의 뭐 하루 종일 매달려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고 땡겨서 하기도 또 전에 리허설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